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싱그러운 봄입니다.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네, 이번 주일이 행복한 초대 날입니다. 행복한 초대 날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첫 번째는 예배를 받기 위하시며 둘째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고 또 하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듯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365일 전도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365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늘 하지만은 1년에 두 번은 우리가 날을 정해 365일 중에 이틀 단지 이틀만 우리가 날을 정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날이 행복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1년 내내 제일 기다리시는 날이 아마 행복한 초대일 겁니다. 그렇겠죠? 예,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온다면 그 돌아오는 날이 제일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내 자녀가 돌아온다면 내 생일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죠? 회갑 잔치보다 중요할 거예요. 잃어버린 내 자녀가 돌아온다면 칠순 잔치보다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초대는 우리의 생일보다 중요한 날이고 또 회갑 잔치보다 중요한 날이고 칠순 잔치보다 중요한 날입니다. 1년에 그 어떤 날보다도 중요한 날이 행복한 초대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365일을 바라보고 행복한 초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는 이번 주일이 1년 365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구나. 1년 52일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간이구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오이코스들 마지막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초대장을 주고 선물도 드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기쁨에 동참하게 할줄 믿습니다. 이 영광된 자리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장 6장 1절 415쪽입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들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전령대를 기랏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7장 1절 시작. 다 같이 궤가 기랏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블레셋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늦은 밤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와 사건이 있죠. 이야기와 그 사건들에는 직접적인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이야기와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등장인물의 한 사람이 되다 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의도를 알게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옛날 그 시대의 사건 속에 등장인물처럼 그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마치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차지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입을 싹 닦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 난 뒤에 제일 강하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소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느냐, 그 사람의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도 예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귀찮은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으로 경고하셨지만은 그들은 계속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찮게 여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데 약 4천 명이 죽었어요. 무려 4천 명이 전쟁 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4천 가정의 가장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이쯤 되면 백성들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은약궤와 제사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은약궤를 가져와서 은약궤를 가져오면 이기지 않을까, 마치 은약궤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은약궤가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기도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예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과 헌금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여러분 딴 여자한테 마음이 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반지 사주면 기분 좋으세요? 그 반지가 귀하게 그거라도 주면 좋아요? 아니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반지가 아니라 뭘 원해요? 남편의 마음을 원하는, 남편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이 나에게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에서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모든 종교 행위는 다 아무 소용이 없고 가정하고 위선적인 생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은약궤를 그냥 가져갑니다. 은약궤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은약궤든 기도든 찬양이든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약궤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은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전장에 다 죽어요. 그뿐만 아니고 3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지난번 전투에서는 4천 명이 죽었는데 이제는 3만 명이 죽는, 한 도시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약궤는 백성들 앞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상자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간 이 은약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은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고 신전,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 신상 옆에다가 은약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마치 다곤 신상의, 다곤 신의 비서나 종인 것처럼 다곤 신의 발 옆에다가 은약궤를 갖다 놨어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마치 은약궤에게 절하듯이 엎어져서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됐느냐 싶어서 다시 이제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놨어요.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 목이 툭 잘려버리고 팔이 다 잘려버리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큰 충격을 받죠. 그 다음에 어떤 일도 벌어집니까? 이 아스도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극심한 종기가 발생해서, 종기가 몸을 곪는 거죠. 이 곪아서 너무 아파서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다가 통증으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이 웬일인가 싶어서 이 은약궤 때문인가,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은약궤 때문인가, 아니면 우연인가 싶어서 그러면 이 은약궤를 다른 마을로 옮겨보자. 그렇게 해서 다른 도시인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은약궤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그 가드에서 똑같이 질병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막 이 종기가 발생해서 너무 아파서 막 울부짖고 죽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우연인가 싶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도시로 에글론으로 은약궤를 옮깁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갔다.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 비명을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 소리가 하늘에 가득 차고 공중에 가득 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7개월이 지났답니다. 자, 6장 1절. 6장 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었는지 7달이라. 이 지방이라는 말은 사실은요, 뭐 이렇게 도시와 지방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들판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들판, 들판. 왜? 도시에다가 성 안에 언약궤를 갖다 두었더니 사람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사는 들판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7개월을 지났는데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갔던 곳마다 그 종기로 인해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7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에서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요. 제사장들과 점쟁이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우연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 것일 수도 있고 언약궤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없고 우연히 발생한 전염병일 수도 있다. 그러니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된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수레를 만들 때 새로운 나무로 깨끗한 새로운 수레를 하나 만들자.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 두 마리를 구하는데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소 두 마리를 구해와라. 근데 그냥 소가 아니고 젖먹이는 소, 암소. 암소는 일을 합니까? 몰라요? 예. 잘 모르겠어요. 암소는 젖을 먹이는 소예요. 젖을 먹이는 소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두 마리를 데려와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고 멍에를 메본 적이 없는 젖먹이는 소 두 마리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새 수레를 메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속건제 배상이죠. 배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뜻으로 황금으로 종기 모양으로 만들고 황금으로 지 모양을 만들어서 황금 덩어리를 한 상자 황금을 한 상자 실어서 같이 보내라 이러는 겁니다. 그걸 보면 나중에 그 소를 돌려보내보면 이 질병이 우연히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알 수 있게 될 거다 이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소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금덩어리를 실었어요. 그럼 그 소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 소가 블레셋을 떠나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 여러분 소 키워보셨어요? 어제 옛날부터 말씀과 기도 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 소는요 잃어버리도 나중에 집에 찾아옵니다. 아, 잘 모르세요? 찾아오죠, 그죠? 예, 소 먹이러 갔다가 잘 못 찾, 물론 이제 뭐, 너무 못 찾으면 멀리 소 찾으러 다니기도 하지만은 웬만하면 소가 집으로 와요. 그죠? 소는 집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에다 수레를 메고 출발시키면 한 번도 안 가본 길로 가기보다 자기 집으로 갈 거 아니야, 소가. 본능이, 기소 본능이 있으니까. 소가 자기 집으로 가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으로 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는요, 멍에를 처음 메어보는 소라는 거예요. 멍에를 처음 메어보는 소. 어떨까요?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한테 멍에를 메면 소가 어떻게 될까요? 발광을 하죠, 발광을. 발광을 하죠. 그래서 뭘 끼우죠? 콧뚜레, 어디가 돼요? 와, 콧뚜레를 깨워요, 그죠? 콧뚜레. 이 코 안에다가 이 나무 가지를 그죠? 딱 끼우죠, 그죠? 콧뚜레를 딱 끼워가지고 그때부터 손은 이제 조종이 되는 거예요. 콧뚜레 딱 끼워놓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콧뚜레를 끼우기 전까지는 이 손은요,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콧뚜레를 끼운 적이 없는, 수레를 메운 적이 없는 소에다가 수레를 메면은 이게 가겠냐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레를 뒤엎어버릴 겁니다.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수레를 메워보지 않는 그 소에다가 수레를 메우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그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고 그 소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가지고 막 수레를 뒤엎어버리고 막 상자를 뒤집어버린다. 그건 우연히 한 거다. 그 질병은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수레도 왜 새로 만든 수레냐 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으로 정결하게 새 수레를 했겠지만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새 차가 잘 굴러가요. 근데 나무로 만든 수레는 새 수레가 잘 굴러갈까요? 좀 사용한 낡은 수레가 잘 굴러갈까요? 예, 길들여진 수레가 잘 굴러가요. 그죠? 예, 길들여진 수레가 잘 굴러가요. 우리 옛날에 문, 그 미닫이 문 있잖아요. 미닫이 문. 새 문은 뻑뻑합니다. 그죠? 뻑뻑해요. 그죠? 그러나 오래 사용한 문은 잘 열리지 않습니까? 초를 칠하고 이래가지고 잘 열리죠. 예, 수레도 새 수레는요, 삐그덕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는 삐그덕삐그덕거리죠.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소가 발광을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더군다나 전복이든 암소라는 말이에요. 암소. 자, 소를 송아지를 떼어서 집에 가둬놨단 말이죠. 그러면 송아지가 울 거 아니에요. 엄매 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를 엄매라 그런가 봐요. 그죠? 엄매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가, 소가지가 우니까 그 어미소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엄마들. 저지 돈다 그러죠? 아니요, 그러대요. 뭐. 저지 돈다 그러대요. 뭐. 예, 예. 밖에 나갔는데 애들 젖 먹일 시간 되면 저지 돈다 그러죠. 애가 생각이 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든 자연은 만물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소가 막 젖이 나오는데, 젖이 막 나오고, 송아지가 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암소는 송아지한테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동물 본능이 귀한데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그 새 알을 주스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새 집 보고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새 알을 딱 끄집어 내려고 하는 순간 어미새가 오는 거예요. 와, 새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그냥 쪼아내는데요. 결국 새 알은 하나도 못 꺼내고 나무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새들도 본능이 무섭구나. 자기 그 알과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이렇게 무섭구나 알았어요. 예,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새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울고 있으니까 이 암소가 젖이 나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때려도 돌아갈 거예요. 때려도. 젖먹이를 갈 거란 말이죠. 그죠? 송아지한테. 근데 그 송아지가, 그 암소가 송아지한테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죠? 어려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전염병의 원인이 이 무서운 사람이 죽어가니 무서운 전염병의 원인이 우연히 발생한 거냐 아니면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냐. 이 관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심인 거예요. 그걸 테스트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쟁이들의 말대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수레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싣고, 그 다음에, 속건제, 배상물품으로, 배상제로, 금덩어리, 종기 모양, 또 쥐 모양으로 이제 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금상자를, 황금상자를 싣고,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 암소 두 마리에다가, 수레를 메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9절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는 이스라엘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예. 자, 그랬는데 첫째는요, 암소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도시, 국경마을인 벳세메스 길로 갔습니다. 소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집으로 가지 않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벳세메스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이 본능을 거스린 거래요. 본능을 거스렸어. 왜 소가 자기 집으로 안 가고 한 번도 안 가본 이스라엘 땅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가 한 번도 그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니까 그 멍에를 메어놓으면 발광을 할 텐데 더군다나 잘 움직이는 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라서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수레를 메어놨으니까 소가 답답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울 텐데 전혀 난리를 피우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 미친 듯이 발광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갔다. 뒤에서는 송아지가 울어대는데 엄매 젖달라고 엄매 울어대는데 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들은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말고. 다시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뭐 했다고요? 울었다고요. 울었다. 왜 울었어요? 무거워서? 무서워서? 힘들었어요? 왜요? 새끼가 뭐예요? 예배당에서. 소가지, 소가지. 맞아요. 그죠? 새끼가 생각나서. 젖먹이던 새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젖먹이던 새끼가. 송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젖이 도는 거예요. 젖이 지금. 젖이 지금 뚝뚝 떨어지니까 송아지가 생각나요. 송아지가 엄매, 엄매 우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연 본능상 얘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바로 가는 겁니다. 뭐 하면서? 울면서, 울면서. 어미가, 새끼가 생각이 나서 울면서. 나는 지금 새끼한테 가야 되는데, 내 새끼가 지금 울고,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못하고 앞으로 가야 되니까,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 새끼들 생각하니까, 송아지 생각하니까 슬퍼서 울면서, 소가 울면서 앞으로 가더라, 소가 울면서.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소가 울면서 앞으로 가더라. 예.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가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레를 뒤집지 않고 송아지가 울고 있고 몸에서 젖이 뚝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울면서라도. 야, 소는 소도 울면서 울면서라도 갑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도망가죠. 예, 예.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막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동안 다곳 신상이 쓰러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의 역사로 믿기가 싫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겠거니,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되었기 생각했습니다. 은약궤가 가는 곳마다 악성 종양이 번지고 백성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새 수레를 끄는 암소들이 날뛰지 않고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도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지 않고 벳세멧으로 곧게 걸어가는 그 암소를 보면서 이것은 소의 의지가 아니다. 이것은 소의 본성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수레를 메우면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소의 본능인데 송아지가 젖을 먹고 싶어서 울면은 어미가 돌아오는 게 그게 본능인데 이런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린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예. 아, 그렇다면 언약궤 앞에서 다곤 신상이 절을 하듯이 쓰러진 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다곤 신상이 머리가 댕강 잘리고 팔이 잘린 것도 하나님의 역사구나. 은약궤가 가는 곳마다 악성 종양이 번지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은약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예, 13절, 14절 시작. 벳세메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언약궤 갔더니 다곤 신상이 쓰러졌다. 다곤 신상이 다 부서져 버렸다. 언약궤 가는 곳마다 엄청나고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었다. 그죠? 그런 얘기를 다 소문 들었을 거예요. 비록 적국이지만은. 그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그 감동이 되었겠어요. 마음의 감동이.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사는 하나님이시구나. 언약궤 가는 것보다 속 시원하게 복수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4천명, 3만명을 죽이시겠구나. 그 이상을 죽이시겠구나. 속이 시원해지고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이구나. 심판하신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언약궤를 이제 소가 싣고 온 거예요. 그 내막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서 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수레를 부숴서 장작을 삼고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바칩니다. 이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바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께 충성의 마음을 표현할 때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네, 우리는 여러분 말로 때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때워줘요. 그 말로 때우면 안 돼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 바쳤어요. 태워서 나를 태우듯이. 그 정도로 마음을 진지하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웠습니다. 바쳤어요. 그랬는데 18절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시작.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소유지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수레를 가지고 장작을 패고 그 송아지 두 황소 두 마리, 암소 두 마리를 제물로 바쳤던, 하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마음 바쳤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명백한 증거, 역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로 드렸던 그 제물 현장, 그 큰 바위가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대대로 그 이후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때 번제를 드렸던 그 큰 바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백한 증거였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였다. 백성들은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이 바위가 어떤 바위냐?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했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 긍지를 갖게 했던 그 바위가 그때까지 사무엘상에 기록될 때까지 그 바위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 19절 시작. 벳셈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예, 벳셈의 사람들이 어느 날 언약궤가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야, 신기하네, 한번 열어보자. 언약궤를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손도 대지 말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도 언약궤를 이동할 때 손을 못 대고 채를 꿰어서 채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들은 못하고 제사장들만 했죠. 함부로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가가지고 전리품인 것처럼, 자기 다곤 신상에 갖다 놓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마치 구경거리인 것처럼, 구경거리인 것처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들여다봤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사람 존중해 주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여러분도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 사람이 죽었는데 5만 70명이 죽었다. 이 어떤 성경에는 70명이나 어떤 사람은 5만 70명이 나왔는데, 학자들마다 뭐 어떤 사람들은 5만 70명이다, 어떤 사람들은 70명이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우리한테 두면 큰일 나겠다. 더 죽겠다.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다른 마을 사람들한테 언약궤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언약궤를 모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소문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는지,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렇게 큰 심판을 받았는지 다 들었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존중했겠죠? 하나님을 경외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블레셋에 가가지고 난리가 났었고 엄청난 기적, 자연의 본능을 거스른 엄청난 기적으로 돌아왔고 또 이 벳세메스에서도 함부로 하다가 사람들이 죽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2절, 7장 2절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때부터는 나쁜 큰 재앙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고 백성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지요. 똑같은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언약궤인데 언약궤를 우습게 여기던 벳세메스 사람들도 엄청난 재앙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언약궤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통독으로 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큰 복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도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바람피면서 내게 선물 주면 기분 나쁜데 하나님도 안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그 모양 선물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의 마음이 나를 향하는지 딴 여자를 좋아하는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본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보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충성해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본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형편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세요. 중심, 깨끗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피셔야 돼요. 자신을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 오는 주일이 행복한 초대야 주일 아닙니까? 그렇죠? 잃어버린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유로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이유로 여러분 딸을 대신 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 같으셨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겠어요. 그렇게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날이 행복한 초대예요. 365일 중에서 1년 52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지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까? 그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남들이 그 물건을 소홀히 여긴다. 그럼 뭐예요? 나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끼는 물건을 가족들이 갖다 버렸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뭘 제일 아끼세요? 제게 좀 적어주세요. 제가 갖다 버리게. 그러나면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는 거나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1년 365일 중에 52주 중에서 제일 기다리시는 행복한 초대주일, 그 행복한 초대주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정말 행복한 초대주일은요, 우리 생일보다 귀해요. 생일보다. 우리 회갑 잔치보다 귀한 겁니다. 칠순 잔치보다 귀한 거예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초대주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가서 초청장 전하고 초청하고 초대하고 그죠? 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초대주의를 통해서 야 홍익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홍익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알겠다. 홍익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백성인지 내가 알겠다. 아니 그러면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나도 너희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너희가 이렇게 내 소원을 들어주는데 나도 너희 소원 들어주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복한 초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한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